오늘은 제 기억으로 이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제목은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어보면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지냈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륜 이네 사람은 모압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을까요? 예, 그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그들이 모압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그 부분은 아마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면서 가졌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면서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던 모압에서 이 엘리멜렉 가족들이 살면서 그와 동일한 그 심정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대부분 그 세상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에 그 분위기가 물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그런 때들이 마음에 많이 묻게 됩니다. 근데 이 더더욱이 이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에 가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한편에 있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와서 살고 있으니까 모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혼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 집안의 남자들 셋이 다 죽고,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온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에 살 수는 없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참 복된 마음이죠. 그런데요, 이 마음이 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이 마음이 한번 육으로 흘러가면요, 딱 거기서 돌아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육으로 흘러간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굉장한 그 시련이 필요하고요. 그 꽤 오랜 시간이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걸립니다. 그리고 이 육신과 세상이 놔주려고를 안 해요. 얼마나 그 다정하게 붙들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적당히 육신과 세상에 머물러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붙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기독교라는 종교, 기독교라고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모압 지방에 거하던 엘리멜렉 가족처럼 이 종교 신앙인의 어떤 형식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많이 세속화되어버린 상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 교회 갔을 때만 교인이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사회생활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그 삶에 염증을 느낀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누가 있냐면은 모압 며느리들인 룻과 오르바가 이제 달린 거죠. 그래서 룻과 오르바도 처음에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당시에는 시집을 가면 그 집안 뭐 옛날 식으로 하면 그 집안 귀신이 되라 이제 이런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도 그런 어떤 그 관습이라고 할까요? 전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여자들인데 왜 모압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 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시집을 왔는지 그건 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보면 이 시대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은 그러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가 따라오는데 돌아가라 그래요.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그 우상 숭배하던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이스라엘로 가겠다는데 이 나오미가 그걸 이렇게 막잖아요. 응? 너희가 나 따라와 봤자 장래가 없다 한마디로 너희가 여기서 남편을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것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전도를 해도 부족한 판에 오겠다는 사람을 자꾸 이 만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첫 번째는 진짜로 그 베들레헴에 따라가 봤자 너무 장래가 막막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여기 머물러라. 첫 번째 그랬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정으로 따라와 봤자 후회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 신앙은 인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정으로 따라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만류를 하니까 오르바가 인정상 따라오려고 하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따라가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 모압에 머뭅니다. 근데 이 룻은 아주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따라오죠.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붙이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 입장을 밝힙니다. 어떻게 이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됐을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 성경이 잘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성경하고 조금 연결을 이렇게 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룻의 마음을 가장 그 비슷하게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창녀였던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하고 상당히 그 처지가 좀 비슷하다 그럴까요? 그죠? 룻은 모압 여인이고 저주받은 모압의 여인이고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보아스의 아내였던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창녀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경 첫 성이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백성에 들어가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성의 창녀였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집트 땅에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는데 그들의 신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권능으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첫 건너 첫 성이 여리고라면 그 건너기 전에 바산왕 시온하고 아모리왕 시온하고 바산왕 옥의 땅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초토화가 됐잖아요. 전멸이 됐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제 다음 목적지가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 창녀 라합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왔냐면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났는데 창녀 라합 말고 정탐꾼들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개역성경에는 혹이라고 나와요. 혹이. 혹.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떠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떠니 아마 이름도 기록할 가치가 없었는지 어떠니로 돼 있는데 어떠니가 그 낯선 사람들이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는지 아니면 자기도 그 집에 있다가 그들이 들어오는 걸 봤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본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이는 정탐꾼들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고발을 했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아,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우리 여리고 성에 들어와서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필시 이스라엘에서 보낸 스파이들 같습니다. 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여리고 사람이죠. 자기 성을 좀 무너뜨리겠다고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으니까 고발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간첩 보면은 신고하듯이.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창녀 라합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죠.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군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스파이였어요. 아까 저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이제 가고 나니까 정탐꾼들을 앞에 서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온 가족의 생명을 얻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창녀 라합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몸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 성에서 180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창녀 라합의 마음에 여리고라는 성이 끝이 나 있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이미 끝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창녀 라합의 마음에는 여리고가 끝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 그 개역성경의 혹이라는 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여리고성이 이렇게 든든한데 불안하지만 그래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마음의 적을 여리고성에 두고 있었던 것이고 창녀 라합의 마음은 여리고에서 이미 떠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이제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다시 이제 발굴을 해냈는데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가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두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두 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면 엄청 두꺼웠던 거죠. 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한 이 정도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옛날 성벽 두께가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는 성벽 위로 달릴 수 있는 정도였다면 상당히 두꺼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창녀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가나안 저편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창녀 라합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은 망한 거다 그 마음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몸은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여리고에서 떠나서 이미 이스라엘 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는 창녀 라합, 라합이 창녀였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되시죠? 예. 네. 몸은 더럽혀졌고 창녀가 됐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녀 라합과 그 가족이 여리고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결혼합니까? 살몬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살몬과 창녀 라합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누가 만나냐면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하고 자기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하고의 공통점이 뭐냐? 룻의 마음에도 모압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모압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겁니다. 다 망한 집안에 늙어버린 시어머니 따라가서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모압에 머무는 게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거죠. 그러나 이 그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들었을 때 동일한 입장에서 오르바는 그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 모압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민족이고 이 모압 땅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 선이 명백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룻도 인간적으로는 과부죠. 과부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처녀인 거예요. 네. 모압이 정확하게 마음에서 정리되고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돌아보심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정결한 처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룻의 마음이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예, 제목이 룻과 오르바의 선택인데 룻은 베들레헴을 선택을 했고 오르바는 모압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르바라는 여인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축구 중계할 때 카메라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공을 따라서 막 하죠. 공하고 상관없이 멀리 있는 사람은 카메라에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이제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계속 전개가 되냐면 룻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에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 정결한 처녀는 어떤 마음이냐?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자격 조건이 있다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결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TV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영민 형제님 댁에 TV 있습니까? 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낙으로 삽니까? TV 보는 낙으로 삽니다. 그죠? TV에 영화 보는 낙이 없이 어떻게 사냐? 스포츠 보는 낙이 없이 어떻게 사냐?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막 삼고 있으면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 그걸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죽은 자가 되어 있고 세상도 그에 대하여 죽어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룻의 마음은 자신이 모압에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또 모압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이런 답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늘로부터는 기쁨과 즐거움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세상 기쁨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에 다른 기쁨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기쁨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이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룻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자신도 때때로는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기웃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도 탐닉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내 안에 머무르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의 선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선입니까? 실선은 원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근데 흰색 실선도 넘어서 안 되는데 더 넘어서 안 되는 선은 그 황색 선이 있죠. 황색 실선은 더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황색 실선이 두 선으로 돼 있는 거는 진짜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거 넘으면 됩니까? 점선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운전하는 분들이 이제 넘어도 되는 선이에요. 그러나 실선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분명하게 바른 태도를 하는 사람 특징은 그러한 마음의 선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르바의 태도를, 룻의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단호합니까? 어머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탁!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실잖아요. 이미 이 룻은 복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때 이 자세가. 그런데 형편은 어머니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베들레헴에 갔어요. 형편은 어떻습니까? 재산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건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이상을 비워놓은 집이니까 집이 뭐 얼마나 괜찮았겠습니까? 그리고 달랑 남아있는 거는 힘쓰는 남자들은 없고 나이든 시어머니하고 모압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여자 룻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당장 먹고 살려면 농사지을 땅도 없으니까 농사 짓는 추수하는 곳에 가서 땅에 떨어진 걸 주워야 돼요. 근데 이 인간적인 정으로 만약에 룻이 왔다면 그 형편에 금방 실망하고 낙망했을 겁니다. 이야, 이 뭐냐 이게 꼴이. 응? 괜히 왔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압의 선이 그어진 룻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과부들을 위해 예비하신 이삭 줍기,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줍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 만났죠.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일하는 추수하는 일꾼들한테, 야, 그 룻이라는 여자가 오는 그 앞에 한 줌씩 그냥 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룻이 이제 그 시어머니의 인도를 받아 자기 발밑에 와서 누웠을 때, 그, 뭡니까, 천을 펴라게 해가지고 대로 막 주잖아요, 대로. 그러니까, 이삭 줍기에서 한 줌씩 줍고, 그 다음에 대로 막 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되냐? 보아스의 아내가 됐어요. 이 주님과 아주 친밀한 연합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분명한 그 선이 그어지고 태도가 그어질 때,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주님과의 연합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에휴, 뭐 신앙에도 별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에이, 그냥 모양 어느 정도 모양 신앙에 생색만 내고 마음은 세상에 내줘버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아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예.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정혼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이 룻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 부분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